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20주째 유럽 대륙 빌립보에서 있었던 바울의 행적을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빌립보를 방문했던 바울에 의해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 보내었던 편지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 속에서 자신과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교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부모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던 유대교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교인들 가운데에는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하만의 흉계로 온 유대인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전 유대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조에 충성하면서 성도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긍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터키 대륙 남쪽에 위치한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해외로 이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2000년 전에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면서도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어도 모국어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신은 히브리인의 어를 지키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 가운데에서 율법에 대해 가장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수혹시키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독생자를 참칭하는 빈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거기에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유대인 가운데에 바울만큼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바울은 언젠가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속에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그 많은 자랑거리들, 종교적이고도 사회적인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자기 생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결과로 그는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기 위한 원정길에 올랐다가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과는 달리 한순간에 갑자기 시력을 상실해버린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수많은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자신을 무장하고 치장하고서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자기 발로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바울이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살아온 삶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두 눈을 뜨고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자랑거리를 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결과가 자기 인생의 상실, 자기 실종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바울이 쫓았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바울 자신의 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백해 무익한 해악이요 무가치한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동안 자기 생의 목적으로 삼던 자랑거리들을 해악으로, 배설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 거쳐버렸더라면 바울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먼 채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듯 위대한 통찰력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에 의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대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예전의 바울이 두 눈을 뜨고서도 정작 보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청맹관이에 불과했다면 시력을 다시 얻은 바울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볼 줄 아는 영적 개안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보는 것과 보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바울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아무리 금딱지를 붙여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 자기 의의를 내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변함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의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바울 자신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복음의 본질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그 고백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는 바울은 예전의 바울과는 전혀 다른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 같은 인간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는 베드로는 바울은 여전히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밝고 누구보다도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풍부했고 유태인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한 것은 앞으로는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일자 무식군처럼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동안 자기 생의 목적으로 삼아왔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그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밝았기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완벽하게 그만이 설명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헬라어에 능통했기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4분의 1을 그 홀로 기록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히브리어에 능통했기에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히브리어로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었고 누구보다 학식이 풍부했기에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도시의 상류층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리 세장, 그 전날 바울과 실라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감옥으로 아전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석방 소식을 접해들은 바울은 그러나 기뻐하는 대신에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간수에게 로마 사람인 자신과 신라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고 사사로이 투옥시켰다가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사로이 석방시키려 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긴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법을 행한 장 본인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보고를 접한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때리고 투옥시켰다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긴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모독한 행위였기에 당사자인 자신들은 상부의 문책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형벌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각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지하 감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감방에서 나가기를 간청하면서 그들이 두 사람을 직접 감옥 밖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고 제발 조용히 다음 행선지로 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고 곤욕을 치른 적이 수차례 있었지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항의한 것은 본문 속 빌립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평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빌립보 행정관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한 것은 그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우연히 상기한 결과로 빚어진 예기치 못한 사건인 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항의에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인 행정관들이 지하 감방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사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기 로마 시민권이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도구, 더없이 소중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열혈 유대교인들에게 당시 바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유대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한다는 것은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와해시키는 배교 행위요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사를 대동하고 소동의 현장에 출동했다가 그 현장에 있는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는지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열혈 유태교인 40여 명이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백부장 두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천부장이 472명의 군인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로마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인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바울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호송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무려 2240km나 되는 거리를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 장교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면서 호송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마지막 생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던지겠다는 바울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바울에 의해 복음이 뿌리 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도 전에 아니 바울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도 전에 암살단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로 자기 자신을 무장했을 때 그 결과는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실종, 자기 상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가 잊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모두 주님을 위한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가 지닌 것들의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날 세계 전자업계 최강자로 부상한 삼성전자의 모태 삼성그룹의 창업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부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1950년대, 1960년대 시절에 사람들은 그분을 돈병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이름 자체가 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께나 있다고 어스대는 사람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은 네가 돈병철이냐고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을 따를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고 가장 큰 그룹의 총수였고 가장 큰 골동품 및 예술품 수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1987년도 그분은 임종하기 한 달 전에 한 장의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작년 연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그 질문들은 돈에 대한 질문이거나 기업 경영에 관한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총 2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분은 신이라는 글자 뒤에 괄호 속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넣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신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을 뜻함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자기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임종 한 달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질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인간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지는 당시 천주교 모 신부님에게 전달되었지만 2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하던 그분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므로 그분은 끝내 신부님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타계했습니다. 당시 그분의 연세 만 77세였습니다. 그분의 질문지 위에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돈을 절대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분 역시 이 성경 구절이 그분의 마음에 걸렸음이 분명합니다. 돈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나 선인일 수는 없습니다. 돈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서는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들을 내 생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역시 바울의 로마 시민권처럼 진리를 위한 영원한 도구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의 결국은 자기 인생의 상실, 자기 실종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가 지닌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우리 생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지닌 것들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결과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인생의 상실, 자기 자신의 실종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무장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기 위해 보무도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하던 바울은 그 길 위에서 시력을 상실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실상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에 불과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의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 개안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생의 주인이자 목적으로 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처럼 우리가 지닌 것이 무엇이든 오직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을 주님께 드림으로 죽음의 묘지로 끝나버렸을 그 무덤이 영원한 부활의 시발점으로 승화되었듯이 우리가 지닌 것이 무엇이든 영원한 진리를 위한 도구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위한 바울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